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사실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이 23절까지였기 때문에 24절부터 34절 말씀도 보아야 되는데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오늘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주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이 어떤 순서로 전개되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지나가시다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죠. 사건 자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과연 고침받은 것이 맞느냐, 또 주님 누구신가와 관련해서 불신앙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고침받은 맹인을 잘 알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 이웃들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분분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이 사람이 병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셨기 때문에 이게 옳다 틀리다 의견이 분분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부모를 불러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네 자식이 맞냐? 그러면서 또 의견이 분분했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나온 24절, 34절까지 보시면 다시 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반응이 네 번에 걸쳐서 나온 거예요.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부모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시 그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네 번째. 근데 불행하게도 이 네 번의 반응이 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지 않는, 또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셔서 이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총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고요. 대상으로 나누자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하신 말씀 두 번, 그리고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에게 하셨던 말씀 한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3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냥 맹인이었던 사람 눈만 고쳐주시고 떠나가셨어요. 그냥 그대로 가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고침받은 사람이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든 이 은혜를 갚아야지 하고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데는 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은 앞에 나왔던 베데스다 연못가와 비슷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고요. 불행하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또 바리새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다시 찾아가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병 고침 받았고 불신앙의 반응이 있었고 주님이 다시 이 사람을 이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35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에 대한 말씀. 사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것 말고 다른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가령 잘 보이니? 잘 보이니? 고쳐주었는데 뭐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게 없니? 이런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는 거렁뱅이로 살지 말고 이러이러한 직업을 갖고 살아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좀 괜찮게 살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해주시거나 다른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거두절미하시고 이 병 고침 받은 사람, 맹인이었다 눈뜬 사람에게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게 믿으라고 권면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36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당연한 반응이면서도 매우 훌륭한 반응이에요. 이게 훌륭한 반응인 이유는 이런 식으로 반응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까이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에 걸쳐서 불신앙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바리새인도 부모도 다른 사람들도 다 기적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물론 당사자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만 베데스다 연막가에 있던 사람은 이렇게 반응 안 했거든요. 이 사람은 주변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해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대답을 이제 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세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니까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고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려고 했던 내용이 이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결국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었지만 또 다른 현실이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그게 주님이 갖고 있었던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일단 이래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어찌 보면 이 두 번째 말씀이 사건을 해석하는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3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첫 번째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두 번째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시니 이 내용도 그냥 꼼꼼히 생각만 해보시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사건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보지 못하던 사람이 우선 육체적으로 눈을 떠서 보는 사람이 되었죠.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보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누구를 보았느냐?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 보는 사람이 되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 육체적으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알고 보게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보지 못하던 자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고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도 이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시 또 뭐라고 하셨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두 번째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앞에 불신앙적인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맹인을 잘 알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혹은 부모,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눈을 멀쩡히 뜨고 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맹인이 됐나요, 실제로?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맹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육체적인 어떤 내용을 말씀한 건 아니죠.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되게 하신다는 건 육체적인 뜻이 아니라 영적인 뜻인 겁니다. 또 그들이 왜 맹인이 되었느냐? 멀쩡히 눈 뜨고 있다가 눈이 맹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믿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지만 그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보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달리 표현하자면 육적으로 보는 자들이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버리게끔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그런 심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본문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행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제일 가시적으로는 육적으로 질병 갖고 있고 맹인이었던 사람 고쳐주시고 눈 보게 하시는 것과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를 봅니까?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자 이 사건을 이제 벌어지게 하신 것이죠. 거꾸로는 예수님을 보았고 기적도 보았고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맹인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을 해요.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사실 이게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보는 자들 맹인이 되게 한다. 그랬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주님 우리가 다 멀쩡히 뜨고 잘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보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맹인됨인지 주님 알려주시고 우리의 눈도 뜨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으로 잘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참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우리가 그 맹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불신앙으로 여전히 반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육체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은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면 어떤 은혜를 받냐면 눈이 뜨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삼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결국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 뜨게 해주신 사건은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일하셨느냐. 물론 그 사람이 불쌍하게 살았으니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앞으로 제대로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육적인 그런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맹인이냐 아니냐를 딱한 가지 기준으로 말씀하세요. 시력이 2.0이냐, 시력이 0.5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느냐, 예수를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그냥 걸어다니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청년으로 보느냐. 예수를 보았을 때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느냐, 아니면 믿음을 가지지 않고 불신앙으로 반응하느냐.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력이 2.0이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경륜이 쌓이고, 아무리 판단력이 좋아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 알지 못하면 맹인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고, 예수님을 봐야만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혼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고, 예수님을 봐야만 내 죄가 보입니다. 근데 예수를 보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봐야 할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런 지경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만나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보는 눈뜬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도요, 신앙인들도 이게 참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보았지만 그 다음에도 예수님을 꾸준히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성도들도요, 옆에 있는 성도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 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키가 커. 왜저 사람은 코가 저 모양일까? 다 저두가 하는 얘기죠. 왜저 사람은 코가 저 모양일까? 왜저 사람은 이빨이 저런 모양일까? 그렇게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이런저런 흠들이 보이고 자기가 누구인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자기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를 보려면 예수님 믿은 사람도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세워놔야, 그래야 아, 내가 이러하구나. 아, 주님이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하고 자기 자신도 보이고 옆에 있는 성도도 보이고 주님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도 예수님을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성도들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기쁘고 감사한 일, 형통한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겸손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무슨 일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성도에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많이 보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이것저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존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저 눈을 뜨고 지낸다는 것으로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주님만을 집중해서 바라보며 주님만을 주목해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무엇도 우리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떼어내지 못하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늘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감긴 눈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어리석은 입술을 사용하셔서 전도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다 눈을 뜨고 주님 보고 주님 믿는 자들 되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